청취자 여러분,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은 악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머리에 뿔이 달렸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조종하면서 타락한 영혼들을 막 모으는 그런 절대악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익숙한 이미지죠.
근데 만약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 악당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완전히 잘못 읽어왔다면 어떨까요?
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흑막이 아니라 그저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고용된 어떤 중간 관리자급 우주 감사관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와, 그거 진짜 파격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심층 탐구 자료, 그러니까 존 월튼 박사의 욥기 강의 중 하늘의 회의 세션을 파고들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구약 성경 욥기 원문을 덮고 있는 그 수백 년치의 대중문화적, 신학적 포장지를 싹 걷어내는 건데요. 이걸 걷어내면 우리가 알던 사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렌즈를 끼고 읽는다는 게 참 흥미로운 현상이죠.
네, 맞아요. 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욥기처럼 아주 오래된 텍스트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락원 막 이런 데서 그려진 악마 이미지에 익숙하실 텐데요.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네. 하지만 월튼 박사의 분석은 우리를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고대 이스라엘 청취자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림이 현대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청취자 여러분이 아마 엄청난 유레카의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 낯선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 이질적인 캐릭터가 서 있는 무대 자체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배경이 중요하죠.
욥기 서두를 보면 지구상에서 막 욥이 고난을 겪는 이야기 이전에 시점이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잖아요.
네, 하늘의 회의실로 가죠.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이 무슨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이사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신의 아들들이라는 위원회 멤버들이 모여서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 문헌들, 예를 들어 그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나 우가리 신화를 보면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 엄청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죠.
근데 거기는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거나 음모를 꾸미는 시기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문헌이 주변 문명과 뚜렷하게 선을 긋는 지점입니다.
아, 차이가 확 나나요?
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서 그 신들의 의회는 다신교적 세계관을 철저히 반영했거든요. 최고신이 있더라도 다른 신들이 반기를 들거나 막 파벌을 나눠서 다투는 시기였죠.
약간 정치판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욥기에 묘사된 하늘의 회의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격한 일신교적 틀 안에서 재구성된 이 이사회에는 오직 하나의 권력, 즉 하나님만이 존재하거든요.
아, 유일한 CEO 느낌이네요.
네네. 여기에 참석한 신의 아들들은 권력을 탐하는 다른 신들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각자의 행정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료들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 아닌가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미 실시간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굳이 이런 관료주의적인 이사회를 소집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걸까요? 마치 대기업 CEO가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굳이 이사회 소집해서 임원들 보고받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월튼 박사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하늘의 위원회 멤버들이 보고를 한다는 묘사는 결코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국정운영에 누구 조언이 절실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홀로 막 독재자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과 권한을 나누면서 위원회를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셨다고 믿었거든요.
오, 꽤 합리적인 시스템이네요.
맞아요. 이 구조가 욥기에만 갑자기 등장하는 특이한 설정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을 꾀어내기 위해 누가 가겠느냐면서 회의를 주재하시고요. 이사야 6장이나 시편 82장에서도 이런 신성한 위원회가 운영되는 모습이 아주 일관되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청취자들에게는 이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아주 익숙하고 합법적인 행정 시스템이었던 거군요.
네, 아주 당연한 배경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하늘의 행정회의실에 바로 그 문제적 인물이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죠.
네, 드디어 등장하네요.
솔직히 현대 독자들의 시선에서는 너무 귀괴한 장면이잖아요. 천국 한가운데 어떻게 지옥의 악마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죠?
네. 근데 앞서 우리가 이 캐릭터의 이름표를 잘못 읽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어학적으로 이 원문을 뜯어보면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까?
가장 결정적인 오해의 뿌리가 바로 그 이름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나 현대어 성경은 이 단어를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고유명사 사탄으로 번역해 놓았거든요.
네, 보통 다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특정한 개인의 이름, 그러니까 악의 근원인 어떤 특정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티브나 존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있는 고유명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텍스트에 기록된 정확한 단어는 하사탄입니다.
하사탄이요?
네. 여기서 하라는 부분은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거든요. 즉,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형태죠.
아, 그럼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에서 고유명사 앞에는 정관사 하가 붙지 않아요. 우리가 그 존, 그 스티브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스티브 같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시장님이나 검사님 같은 직책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대문자로 쓸 필요조차 없는 단어였네요.
정확합니다. 본래 대문자로 표기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본래 명사이자 동사로 두루 쓰이던 그냥 일반 어휘거든요.
일반 어휘요? 무슨 뜻인데요?
그러나 사악한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와, 그냥 반대하는 역할이라는 거네요.
네. 월덴 박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보면요. 솔로몬 왕의 통치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괴롭혔던 그냥 평범한 주변국 인간 왕들을 가리킬 때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간한테도 썼다고요? 그럼 그냥 정치적 적수나 반대파를 부를 때도 썼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떤 적대적인 뉘앙스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의도 같은 거 말이죠.
그렇다면 민수기 22장의 예시는 어떨까요?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막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칼을 빼들고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네네.
그 존재는 악마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 천사가 발람에게 사탄으로서 그 길에 섰다고 묘사해요.
와, 잠깐만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의 역할을 했다고요?
네,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진짜 기존의 신학적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야겠는데요? 거룩하고 완벽한 천사조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사탄, 그러니까 반대자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하사탄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악한 화신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시스템상의 특정 역할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월등 박사가 이 캐릭터를 사탄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전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 번역이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맥락에 훨씬 더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이 도전자는 하늘의 이사 외에 하나님의 적수로 막 몰래 난입한 게 아닙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군요.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인 중 하나로서 합법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이 도전자가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오, 자격 검증을 하네요.
네.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동기를 시험하려고 인구조사를 충동질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즉, 이 직책의 주된 업무는 누군가의 동기를 의심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검증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약간 오늘날 기업에 있는 QA, 그러니까 품질 보증 감사관이나 시스템 취약점 찾는 화이트 해커가 떠오르네요.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극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막 과부하 걸어보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 도전자는 욥기의 무대에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감사하고 뭘 기소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지점이 진짜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요. 우리는 흔히 도전자가 욥이라는 사람 자체를 너무 미워해서 타겟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을 먼저 회의 안건으로 끌어들인 건 도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 맞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네, 그렇게 먼저 자랑을 하시죠. 이에 대해 도전자가 던지는 질문의 본질은 욥 개인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의 진짜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정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겨냥한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던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아, 의롭게 살면 축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이거요?
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이죠. 도전자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요.
와, 뼈 때리네요.
그렇죠.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재산, 건강, 가족이라는 아주 확실한 보상을 내려주시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인간의 그 의로움에는 필연적으로 불순한 동기가 섞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거죠.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리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도전자는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돈과 건강을 사랑하는 거다. 보상을 싹 다 치워버려도 그가 여전히 당신 시스템에 충성할 것 같냐고 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진짜 욥 개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타당한 품칠 보증 이의제기네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내 돈 없어도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도전자의 질문은 근거 없는 억지가 아니라 하늘의 이사회가 진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만큼 논리적인 결함을 짚어낸 겁니다.
그래서 욥이 테스트 케이스가 된 거군요.
네. 욥은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였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도전자가 욥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거나 빙의하거나 사악한 웃음을 짓는 묘사가 텍스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조하게 테스트만 하는 거군요.
네,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관료처럼 허가받은 권한 내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임무만 수행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쯤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온몸에 병이 난 욥의 그 파멸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보통 악마 탓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불편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변호하고 사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욥기 원문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책임을 직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요?
네. 욥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도 도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하게 하였다 하고요.
와, 하나님 본인이 승인했다고 직접 인정하셨네요?
네, 번역 오류가 아닙니다.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 방대한 42장의 논쟁 속에서 그 누구도 이 고통의 배후에 흑막을 조종하는 악마가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도 악마 이야기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친구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에 입각해서 네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 욥도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맞아요. 욥도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신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텍스트 내 캐릭터 누구도 악마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한 길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월튼 박사가 또 짚어주는 게 하나님이나 도전자 누구도 욥의 고난에 대해 막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의적인 쾌감을 드러내지도 않고요.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감정적이고 사악한 악마로서의 사탄 개념은 구약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야 등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타락한 천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 하는 절대악의 사탄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개념입니까? 구약시대에 없었다면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격변기, 특히 바빌론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 제2성전기 시대를 거치면서 생긴 거대한 신학적 지각변동의 결과입니다.
아, 시대적 배경이 있군요.
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선의 신과 악의 신이 대립한다는 조로아스터교적인 이원론 세계관에 노출된 거죠.
아하.
게다가 나라가 망하고 끔찍한 고난을 겪으니까 유대교 사상가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압도적인 악이 존재할까?
네, 신정론의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서 나온다고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철저히 신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선하신 하나님을 이 끔찍한 악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온 위경 문헌들, 뭐 애녹서나 희년서 같은 책들을 보면 갑자기 타락한 천사들의 서장 같은 캐릭터들이 구체적인 이름과 서사를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악마가 등장하네요?
네. 본래 시스템을 점검하는 공무원 직책이었던 하사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우주적인 악당으로, 그리고 신약시대랑 중세를 거치며 뿔 달린 괴물로 진화한 거죠.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결국 이 도전자는 그저 무대를 세팅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에게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바람에 욥기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도전자는 고대 이스라엘 청취자들에게는 그저 익숙했던 문학적 장치일 뿐이에요. 욥기에서 신학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책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원인을 악마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전자의 유일한 역할은 욥의 의로움이 진짜인지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고난이라는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통찰들은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주네요. 한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었다. 둘째, 하늘의 회의실은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이었다.
네.
그리고 셋째, 고통의 원인을 악마에게 돌리는 것이 욥기의 진짜 의도가 아니다. 고대 문헌을 그 당시 청취자 시각으로 읽는 게 얼마나 큰 아하 모먼트를 주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언가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현대의 관점을 투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원래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도전자는 그저 인간은 보상이 있을 때만 선하게 행동하는가? 라는 매우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뒤에는 아예 안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고난과 마주할 때마다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악당이나 희생양을 찾아내어 비난하려 하는 이 우리의 본성에 대해 이 오래된 텍스트는 침묵으로서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